B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이동식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국정원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서 고체연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없어 연료 준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오늘 짧게 환담했습니다.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 참석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노보텔 방콕 임팩트 내 정상 대기장에서 만났습니다. 한일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미국 뉴욕에서의 만남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11분간 이뤄진 환담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두 나라 외교부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오늘 고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리고 기존 장비보다 훨씬 빠른 원심분리기 원형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이날 국영 TV에 IR-6 고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IR-1 원심분리기와 비교해 50배나 빠른 IR-9 원심분리기 원형을 과학자들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위 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맺은 핵 합의에서 우라늄 농축에 IR-1 원심분리기 약 5,000기만 사용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이 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피스 40주년을 맞아 테헤란에 있는 옛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안을 미국 내 어딘가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자신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합의이며 서명 장소를 정하는 건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버러스 상무장관도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중국과의 1단계 합의를 낙관한다면서 서명 장소는 미국 하와이나 알래스카, 아이오와 그리고 중국 내 어느 곳이든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과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고 이후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국내 기업 공개 IPO를 허용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발행 주식수나 가격 그리고 기업 공개 일자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사우디 정부의 아람코의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4년 전 아람코의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현재 가장 비싼 회사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는 약 1조 달러 정도입니다. 아람코가 지분 가운데 1%나 2%만 팔아도 앞으로 200억에서 4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어제 시위대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홍콩 시티 플라자몰에서 한 남성이 정치인 한 명과 시위대 네 명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에 맞은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두 명은 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북경원 말을 쓰는 이 남성은 사람들과 언쟁을 벌인 뒤에 칼을 휘둘렀고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어제도 장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범죄인 송환법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며 2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북한이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관련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중 두 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중국 방문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미북 실무협상에 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북 협상에 관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미북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볼 때 11월엔 실무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미북 실무협상이 11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중 두 나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중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중국 방문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미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를 볼 때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달 2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에 대해 신규 제작한 발사 장비에서 발사한 것으로 대지에서 쏜 것이라며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심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며 건조가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 밖에 북한이 10월 30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8월 24일과 5월 10일 발사한 발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진기관 성능, 정밀 유도 기능 검증에 이어 연발 사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두 발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발사대를 거치하고 발사하는 게 이동식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동식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최근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는 사전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주재 대사가 조만간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일은 헝가리를 시작으로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체코 주재 대사로 해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탄력이 생길 것이라는 추측과 다양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부장관 업무의 특성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대사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함하평이 나돌았지만 결국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부 2인자 자리에 기용된 겁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현직에 임명된 이후 지난 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했고 2월 초엔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당시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도 스톡홀름에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만나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면에 나섰던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특히 비건 지명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신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부장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비건 대표의 새 직함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he's keeping the portfolio on North Korea. I think that means the president and our secretary of state are putting more attention to the issue.
비건 대표가 부장관 자격으로 북한 문제에 계속 관여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든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6자 회담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비건 대표의 상대로 나선다면 매우 이상적일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법까진 아니어도 미북 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우 좋은 접근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 직무를 하면서 대북 특별대표 역할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건 대표의 부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지명자가 미국의 북한 관련 노력에서 역량 있는 지도자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건 대표가 대북 특별대표로서 쌓은 북한 관련 경험들에 주목했습니다.
The relationships that he's built, of cours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but also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 European countries.
비건 대표는 북한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던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이런 경험이 부장관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비건 대표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돼도 그의 북한 관련 업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이슈를 다뤄야 하는 부장관 업무의 특성상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ill be a great benefit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y don't expect the North Korea.
비건 대표가 매우 유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의 승진이 국무부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가 그다지 빨리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장관에 지명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이 내년에 장관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비건 대표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언론들은 폼페오 장관이 내년 선거에서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건 대표가 장관 대행 자격으로 국무부를 이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비건 대표가 장관 대행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부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북한이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비핵화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6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주요 임무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일련의 대북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정이 너무 더디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무기들을 실전 배치해 모두 투사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31일 쏜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 연속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과 9월 시험에서 각각 17분과 19분의 발사 간격을 3분으로 크게 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가 수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3분이라는 간격은 오히려 발사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the big problem was because you can program the target in between or even before you launch.
일반적인 방사포라면 첫 발사 전에 이미 두 번째 발사체의 목표를 설정해 수초 간격으로 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분이라는 시간 간격은 여전히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실러 박사는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성능이 검증된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는 20초에서 30초 간격임을 고려하면 완성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시간차를 뒀거나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오작동으로 발사에 지연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he most confident they felt was if they gave it a little bit more time. Alternatively, they may push.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속도, 고도 등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등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최근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조합해 발사하는 전략을 상정해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at's going to make it such that missile like this 600mm one that's flying a ballistic trajectory is far more likely to make.
대남 기습 초기에 기존 로켓포 등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레이더에 혼란을 주면서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KN-23을 투사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탄두 용량이 큰 신형 방사포로 남은 방어 체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KN-23 탄도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방어 체계 대부분을 제거하면서 신형 방사포로 나머지 방어 체계에 최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베넷 박사는 실전 상황에서는 북한의 가용 비대칭 전력에 총력전을 상정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뿐 아니라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특작부대와 무인기 투사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무력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nless the airbase has an anti-drone defense, they're going to have a good shot at destroying any missile defense.
인근에 침투한 특작부대의 원거리 저격 또는 탐지가 어려운 무인기 공격을 통해 전쟁 초기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장비 무력화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신형 방사포 시험을 또다시 감행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지도자라는 점을 군부에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n advantage. However, what we have never seen and what we will see in wartime is once they use these, we will destro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한연합군이 선제 기습을 당해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격 역량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해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1일 연례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테러 추세와 미국의 대응 노력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 관해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으로 미 국무장관이 판단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개입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법적 요건 충족이 확인돼 해제된 뒤 2017년에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 정부가 암살 등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정부는 당시 사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화학무기를 사용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지만 올해는 그런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 지원이 위험하고 악의적인 북한 당국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이런 행위에는 미국 도시들과 동맹국들 영토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뿐 아니라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개발이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올해 보고서가 수위를 낮춘 것은 지난해 국제 테러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별다른 개입 움직임이 없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없애 미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4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테러 보고서에서는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 등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미국의 대응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란을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이선 세일즈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테러의 85%가 지난해 중동과 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2018, most terrorist incidents around the world were concentrated in three regions: the Middle East, South Asia, and Sub-Saharan Africa.
세일즈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유관국들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시리아와 이라크 내 1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과 주민 770만 명을 IS의 잔악한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 정부가 변종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인 정황을 파악한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방어 능력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의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악성 코드를 추적 분석해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트로이 악성 코드의 변종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종 코드는 홈라이트의 일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홈라이트를 만든 것으로 결론지었고 9월에는 미 사이버사령부가 11종의 북한 소행 홈라이트 악성 코드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된 악성 코드가 기존 홈라이트의 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홈라이트는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 백도어에 설치되는 머레어의 일종으로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되면 해커가 마음대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고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 공작도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보고서는 홈라이트와 관련해 모두 20개의 악성 실행 파일을 분석해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16개는 악성 코드와 원격 조종자 간 통신 내역과 네트워크 연결을 위장하는 프록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파일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와 서버 간 연결 시 신원을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서인 가짜 공용 SSL 인증서와 암호가 담겨 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시사의 크리스 크랩 국장은 최근 연례 사이버 안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국의 악성 사이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or that they might use.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은 이번 보고서가 세 기관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추적하던 중 변종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히든 코브라라고 부른다고 명시해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히든 코브라는 라자루스 또는 평화의 수호자 등으로 불리는 북한 해킹 조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가하고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등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방어를 활성화하고 악의적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새 정부 기관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이 악성 코드와 관련된 활동을 포착할 경우 즉시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국이나 연방수사국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예방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법안, 원비어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협상의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초까지 의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협상이 지난 9월 중순 시작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멕시코 국경장병 예산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민주공화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에 워싱턴 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방수권법안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연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내년 국가안보 관련 필수 항목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이른바 스키니 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습니다. 당초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국방수권법안의 조정협상이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미회 올 회기는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새 대북제재법안, 이른바 원비어 법안 의결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이 의결한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상하원 조정협상을 거친 최종 단일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원의 원비어 법안 발의자인 앤디바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하원 의견이 있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 의원은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원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베놀런 민주당 의원도 이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자담회에서 원비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법안과 관련한 상하원의 조정은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9월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원비어 법안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이 확대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국방수권법안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촉구 결의 조항 등이 있는데 국방수권법안 조정협상 교착으로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회는 지난 58년 동안 전통적으로 초당적 지지 아래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처럼 협상 조정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데 대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1일 초안 작성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BOA 질문에 납치와 핵, 미사일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주체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고령이 되는 와중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가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 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계속 발신하는 일의 중요성과 현재 북일 관계를 둘러싼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서 관계국들과의 논의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봄에 열린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납치와 이산가족 문제, 남북대화의 필요 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5일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한 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 개선을 강조하며 가해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 집에 북한 관련 주요 내용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법 사례집이 뭔가요?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공과 민간 국제법 이행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국무부 법률자문관실이 해마다 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이민정책과 국제형사법, 유엔 제재와 조약 이행, 인권보호와 책임 추궁 등 광범위한 내용을 816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계연도 기간에 추가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기록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 대응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 기조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국제법에 근거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제재 조치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지적했나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검열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해서 관련 책임자 3명과 기관 3명을 제재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 모든 매체에 대한 철저한 검열,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 강화 등을 나열하면서 미국 정부가 책임기관으로 109, 118, 114조 등 3개 검열기관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의 책임자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관리들과 기관의 제재를 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제법 사례집은 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부과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행위를 파악해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한 규정에 근거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 기관 8곳, 2017년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책임자로 지목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것 같군요.
이번 국무부 사례집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조한 분야가 바로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입니다. 미국은 언론인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을 수 있고 전할 자유를 강조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등 여러 나라를 다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 활동에서도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안보와 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국민들을 대우하는 방법과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들 정부가 가하는 위협엔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또한 인권과 평화의 연관성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미국이 적극 동참했다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재임 당시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과 북한인들의 미국 입국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요?
네. 미국 여권은 북한 여행에 효력이 없다는 기존 북한 여행 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연장됐고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는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극소수만이 현재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소수라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료집은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의 대다수는 난민주의를 받았거나 망명주의를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북한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대통령 포고령 9645호에 따라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이 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는 합법적인 여행 증명서와 미국 영주권 소지자, 외교 목적의 여행자나 외교 비자를 받은 북한인,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보호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이런 움직임 뒤에는 갈수록 고갈되는 외화 보유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그의 최우선 관심사가 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같은 돈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 달가량 차출을 감췄던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에 이어 지난 23일 강원도 금강산을 방문해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해 매년 4-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평안북도에 있는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도 현지지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당에서 기능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 뒤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문제, 특히 외환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무역은 완전히 적자가 될 것이고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 외화벌이가 거의 죽어버렸으니까 외화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겠죠. 이런 것은 내년쯤 되면 드러날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수산물, 그리고 인가공 등 6, 7개 경로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석탄 수출이 잘 돼 외화 풍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2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11억 달러, 2012년에는 12억 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11억 달러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씩 벌어들였습니다. 외화 사정이 좋아지자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 신시가지를 조성했습니다. 평양에는 고층 건물이 즐비한 창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또 석탄 수출로 돈을 번 돈주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시기에 20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들어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북한이 그의 두 차례 핵실험과 2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대북 원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줄이고 기계류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24개월 내 송환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도 33%가 감소한 22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밀가루, 비료, 담배, 술 등 20억 달러 상당의 각종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겁니다. 또 환율도 1달러에서 8천원 선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될 때 북한이 상당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이 축적해온 외환 보유고가 상당한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외환화 등 외화의 규모입니다. 한국의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의 외화 보유고를 25억에서 58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북중 무역 통계와 밀수출, 외화벌이, 해외 송금 등을 감안해 2018년도 북한의 수중에 적게는 25억 달러, 많게는 58억 달러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외환 보유고 추정치라고 김병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추정치 중에서는 그 best available estimate인데 얼마나 정확할지 관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제한돼 있죠. 하지만 저도 그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지금처럼 중국에서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계속 수입할 경우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병현 교수도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빠르면 내년 또는 몇 년 뒤에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빠를 경우에는 즉 25억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2018년 말에 외환 보유고를 추정한다 그러면 내년 말이 되면은 그 중에 대부분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 바닥을 드러낸 것인데 맥시멈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계산다 그러면 그거는 향후 한 4년 더 걸리겠죠.
관측 통들은 외화 보유고 고갈 시점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8억 달러는 북한 정부와 민간에 있는 외화 총량을 의미합니다. 만일 북한 정권에서 외화를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이 보유한 달러와 외화나만 계산하면 실제 외화 보유량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이 민간에 있는 외화를 흡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달러와 외화나를 갖고 있는 돈주와 무역회사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만약에 돈주들한테서 달러를 걷어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죽는단 말이야. 시장 자체가 죽으면 뭐 인민들의 생활이 뭐 급속 돌아가질 텐데 이건 정말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반항을.
실제로 북한의 외환난이 심각해진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해 8월 이후 평양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20-30만 달러에 거래되던 70평 크기의 평양 중심가 아파트 가격이 8월에는 5만 달러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환율도 출렁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8,000원에서 8,200원대에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변동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3월에는 최대 8,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7월에는 7,800원대로 내려앉았고 지난달에는 다시 8,4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올 12월까지 북한에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외화난이 외화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외국 대사들이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일상뿐 아니라 정보가 극도로 통제된 북한에서 내부 소식을 외부에 알리는 언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거의 매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다양한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한국어 등 5개 언어를 구사하는 크룩스 대사는 산책과 결혼식, 운동하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에서부터 모내기와 추수하는 농민들, 백화점과 면세점, 박람회에 진열된 새로운 상품 등 다양한 모습을 트윗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교 활동 및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 당국의 남측 시설 철거 통보로 논란이 된 금강산을 방문해 현지의 생생한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요아킴 베리스트램 스웨덴 대사도 지난 9월 평양에 부임한 뒤 트윗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트위터엔 로켓과 탱크로 만든 어린이 놀이터, 결핵 요양원, 혈전증에 특효가 있다는 혈공 불로정 약품 등 외부에 낯선 북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근대아시아 역사학 박사 출신답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북한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진과 글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대사들의 트윗은 정보가 극도로 통제된 북한에서 현지 소식을 외부에 신속하게 알리는 언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리스트램 대사는 지난달 무관중 무중계 논란이 커진 월드컵 축구 남북한 예선전 경기장 모습을 트위터에 올려 지구촌 주민들이 텅 빈 김일성 경기장의 모습과 거친 경기 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리스트램 대사는 동영상뿐 아니라 감정은 고조됐지만 관중은 거의 없다. 격투기 같이 경기하는 모습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 81분이 지났는데 아직 0-0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생각과 경기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크룩스 영국 대사는 지난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직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가 운영하는 평양 시내 일식집을 방문해
그와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서 겐지 씨가 실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근거 없는 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영국 정부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보고서도 트위터에 올리면서 비판적 개입이란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사들은 외교 특권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달리 이런 트윗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에 대한 이런 활발한 트윗으로 크룩스 대사를 따르는 팔로워는 7천 명을 넘어섰고 베리슈렘 대사 팔로워도 최근 급증해 1,200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 두 나라 대사관의 일부 외교관들과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평양 시민들과 북한의 모습을 트위터에 활발히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 대사관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등 일부 나라는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평양을 방문하는 관리들 소식으로 트윗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의미하는 트위터는 온라인에서 280자 미만으로 자유롭게 글을 올리며 소통하는 서비스로 2018년 현재 전 세계 3억 2천만 명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위터 애용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는 6,640만 명,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8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161개 나라와 수교하고 있고 외국에 47개 북한 대사관, 평양엔 7개 유럽 나라를 비롯해 25개국 대사관이 상주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평양 시내 건축물들은 북한의 국가 이념인 주체 사상에 기반해 조성된 점이 특징이라고 평양 건축물 사진책을 펴낸 작가가 밝혔습니다. 이 작가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건축물 현대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수 작업을 거친 건축물들은 북한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보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출간된 모델 도시 평양이란 제목의 사진책 공동 저자인 크리스티나 드라픽 작가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모델 시티 평양이라는 사진책을 출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When you travel to North Korea, you don't really know what to expect because you have
북한을 방문하기 전까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해 읽었던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을 취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are not free going around or you have to plan and schedule a little bit everything when you are there.
So when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돼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일정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날씨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 당국은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외부 촬영은 특히 날씨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촬영 날짜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평양의 모습과 실제 평양의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까?
Reality that you're not completely sure if it's real or not, but it becomes real. So you
평양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연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100% 연출인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가 방문했던 곳들의 내부에 들어가면 항상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방문했던 모든 장소들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의 방문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건축물들을 사진책에 담으셨는데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까?
It was planned and designed from zero following the Juche ideology.
평양 시내를 다니다 보면 모든 건축물들에서 북한의 국가 이념인 주체 사상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가장 눈에 띄게 설치돼 있고 평양 시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체 사상의 상징인 주체 사상탑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도시를 조성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와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의 건축물들을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까?
The world trends in their own they're trying to follow the trends in their own way.
김정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은 전 세계 건축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들도 많습니다. 또 김정은은 친환경 건축물에 관심이 많고 외부 자재가 아닌 국내 자재들을 사용해서 건물들을 짓는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색깔도 밝아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파스텔톤의 건축물들이 많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외부에 파스텔톤의 작은 타일들을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본 건축물들의 한계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The renovations that they are doing are not done in the way that
평양의 건축물들은 많은 보수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하는 보수 작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요소들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요소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바닥, 세라믹 타일 등을 모두 새로운 소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의 건축물들이 현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한 건축물들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티나 드라픽 작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이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침공합니다.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반소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헝가리 군중은 소련의 지배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의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 됐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들을 구원해 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른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1956년 11월 4일 발생한 헝가리 혁명으로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으나 헝가리는 1989년 40년의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847년 11월 4일 결혼 행진곡 핑갈의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3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09년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살엔 멘델스존의 대표 음악이라고 평가될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은 1833년부터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피아노 3중주곡, C단조, 현악 5중주곡, 오라토리오, 엘리아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깊게 따랐던 누이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알아누운 지 반년 만에 3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